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여 사는 미국.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미국 인물 열전 시간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미국에서는 3월이 여성 역사의 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각 분야에 걸쳐 이룩한 여성들의 업적을 찬양하고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기간입니다. 오늘은 여성으로서 최초로 대서양 횡단 단독 비행에 성공하고 더 나아가 세계 일주 비행에 나섰다 실종된 전설의 조종사 어밀리아 에어하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32년 5월 21일 어밀리아 에어하트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서양 단독 무착륙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여성사와 항공사의 길이 남을 위협으로 에어하트는 즉각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용기 있고 능력 있는 파일럿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증명했습니다. 에어하트는 초기 항공사에 빛나는 여러 가지 신기록을 수립했으며 자신의 비행 경험을 담은 인기 있는 여러 권의 책도 썼습니다. 에어하트는 여성 조종사 모임을 조직해 여성들의 항공 분야 진출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에어하트는 불행히도 세계 일주 비행을 시도하다 도중에 사라져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밀리아 에어하트는 1897년 7월 26일 미국 중부지방인 캔사스주 애치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철도회사의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그 지방 유지의 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에어하트는 매우 모험심이 많고 독립성이 강한 소녀였습니다. 에어하트가 비행기를 처음 본 것은 10살 때 한 축제여서였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에어하트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1920년 12월 28일 에어하트는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놀러 갔다가 비행기를 처음 타봤습니다. 구경꾼들에게 비행기를 태워주는 행사였는데요. 약 10분간 비행기를 타본 다음부터 에어하트는 완전히 비행에 빠져들었습니다. 1915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에어하트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여자 예비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중이던 당시 2학년 중반 학교를 그만두고 캐나다의 군병원에서 간호 보조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에어하트가 처음으로 비행 기술을 배운 것은 1921년 1월 3일이었습니다. 1923년에는 여성으로서는 16번째로 파일럿, 즉 비행사 면허를 땄습니다. 조종사가 된 에어하트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최초의 비행기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키너 에어스터라는 이름의 중고 비행기였습니다. 에어하트는 이 비행기로 고도 4,267m 상공까지 올라가 여성 비행사 최고의 고도 비행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1928년 4월 어느 날 오후 에어하트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전화는 대서양을 날아보지 않겠느냐, 대서양을 비행한 최초의 여성이 돼보지 않겠느냐는 한 남성의 진지한 제안이었습니다. 에어하트는 즉각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가서 이 계획을 구상한 출판업자 조지 푸트남을 만났습니다. 푸트남은 에어하트에게 조종사 윌머 빌 스툴츠와 부조종사 루이스 슬림 고든과 함께하는 비행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세 사람은 1928년 7월 17일 캐나다의 뉴펀들랜드에 있는 트레파시 하버공항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탄 비행기는 포커 F7이라는 기종으로 이름은 우정이라는 뜻의 프렌십 호였습니다. 이들은 대서양을 약 21시간 비행한 끝에 영국 남서부 웨일즈의 베리포트에 착륙했습니다. 최초의 대서양 횡단 비행 여성이 탄생한 역사적인 이 비행은 세계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이들이 돌아오자 뉴욕에서는 색종이가 하늘을 뒤덮는 환영 시가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칼빈 콜리지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들을 위한 환영 리셉션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에어하트는 이 영광이 자기 것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남이 조종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보조 역할을 한 것뿐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감자자루와 같이 실려갔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에어하트는 대서양 비행을 준비할 때부터 출판업자 푸트남과 가까워졌고 1931년 2월 7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단독 대서양 횡단 비행으로는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단독 비행으로는 사상 최초의 기록을 만들어내기 위한 비밀 공작에 돌입했습니다. 남녀를 통틀어 최초의 단독 비행은 앞서 찰스 린드버그가 수립한 바 있습니다. 린드버그의 비행이 있은 지 5년 만에 에어하트는 다시 뉴펀들랜드를 출발해 프랑스 파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비행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북풍이 강하게 불고 눈보라가 쳤습니다. 기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에어하트는 파리 대신 아일랜드의 런던 대리 북은 어느 목장에 착륙했습니다. 이 일대 목장의 모든 소를 놀라게 한 다음 나는 어느 농가의 뒷마당에 착륙을 했다고 당시를 설명했습니다. 에어하트의 이 비행은 여성 최초라는 기록 외에 대서양 최단 시간 횡단이라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에어하트가 대서양을 건넜다는 소식은 미디어를 통해 미국은 물론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에어하트는 영웅이 됐습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에어하트에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금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영의 십자 비행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여성이 이 훈장을 받은 것은 에어하트가 처음이었습니다. 어밀리아 에어하트는 1930년대 경제 공황에 허덕이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태어난 여자아이에게 어밀리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유행일 정도였습니다. 에어하트는 자신의 비행이 지능, 협력, 속도, 냉정, 그리고 의지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남녀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어하트는 자신의 비행이 지능, 협력, 속도, 냉정, 그리고 의지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남녀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40에 가까워지던 1937년, 에어하트는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사상 최초의 여성 세계 일주 비행입니다. 그해 6월 1일, 에어하트는 항법사 프레드 누난과 로키드 일렉트라 쌍발 엔진 항공기를 몰고 마이애미에서 야심찬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남미를 거쳐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태평양을 날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동쪽 방향 코스였습니다. 6월 29일 이들은 뉴기니의 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남은 비행거리는 약 11,265km, 다음 목적지는 중부 태평양 상해에 있는 하울랜드 섬이었습니다. 하울랜드는 길이가 1마일 반, 넓이가 반마일에 불과한 작은 섬이지만 그 다음 기착지 호놀룰루까지 가기 위해 연료를 채워야 하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7월 2일 두 사람은 라해를 이륙했습니다. 항법사 누너는 정확하지 못한 지도로 방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군 소속 이타스카호가 하울랜드 섬 부근에 도착할 때까지 안내를 하도록 배치됐습니다. 다른 두 선박도 갑판에 불을 켜고 에어하트가 항로를 알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날씨가 좋다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하늘에는 구름이 끼고 소나기도 있었습니다. 누넌의 항로 파악은 어려워졌습니다. 에어하트는 이타스카호의 날씨 흐림을 반복해 송신했습니다. 교신은 자주 끊기고 잡음은 심했습니다. 오전 8시 45분, 에어하트는 배가 보이지 않음, 연료가 다 떨어져 간다, 우리 고도는 1000피트라고 송신했습니다. 교신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교신이 끊기자 즉각 공중과 바다에서 해군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17일 동안 25만 제곱마일에 달하는 넓은 바다를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색대는 마침내 7월 19일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해상 추락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법원은 1939년 1월 5일 어밀리아 에어하트가 실종된 날을 사망한 날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에어하트의 실종에 대해 수많은 주장들이 등장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밀리아 에어하트가 일부러 실종돼 비밀리에 살고 있다고도 하고 당시 남태평양에 추진하던 일본군에 발각돼 처형됐다고도 했습니다. 그녀의 유해가 발견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사실로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용기 있고 비전 있고 여성으로서 또 항공인으로서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세상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여 사는 미국.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미국 인물 열전. 오늘은 여성으로서 최초로 대서양 횡단 단독 비행에 성공하고 더 나아가 세계 일주 비행에 나섰다 실종된 전설의 조종사 어밀리아 에어하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